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인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밭에 소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과수 열매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온통 없는 것들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당황스럽죠.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결핍과 부족함을 느껴요.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대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얼마나 허전할까요? 얼마나 공허할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힘을 잃어요. 살아갈 의욕이 없어요. 왜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아니, 내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다 없어요. 당연히 마땅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심이 커요. 힘을, 기운을 빠뜨리죠.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청년들은 막 쏟아지는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그에 필요한 스펙을 갖추고 아무리 필요한 자격증을 다 따고 있어도 준비되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데도 들어오는 수익이 없어요. 남보다 덜 입고 덜 먹고 또 덜 자고 사는데도 통장의 잔고는 늘 바닥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없어도, 온통 없는 것 투성이어도, 다 없어도,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할 것조차도 없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기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칩니다. 내가 여전히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비록 없어도, 비록 여전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마땅히 있어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조차도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이자 또 형님 목사님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은 했는데, 제가 그 형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가난했던 신학교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가난했던 신학교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봤어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적이 많았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진짜 책을 사기 위해서 끼니를 거른 적도 많았어요. 굶는 것이 밥 먹듯 한 적이 많았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아니, 가난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목회자가 되면 당연히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생이면 당연히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난을 선택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 형님도 가난했어요. 참 뼈저리게 지금 가난했어요. 예. 진짜 먹을 것, 돈이 없어서 끼니를 굶었던 적이 많아요. 진짜 책을 사기 위해서 끼니를 굶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요, 저도 자취를 했고 그 형님도 자취를 했어요.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형님 집에 가면 제가 귀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소리가 있어요. 밥 먹었냐? 이 소리요. 밥 먹었냐? 누군가가 저한테 밥 먹었냐 얘기해 주면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교인들이 좀 자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밥 먹으시오? 이렇게 한번 해 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막 그때 그 못 먹던 시절이 생각나서 누가 이렇게 밥 먹었냐 해주는 그 말이 참 정겹게 들려요. 근데 이 형님은 저한테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밥 먹었냐? 저기 가면 라면 하나 있는데 그거 끓여서 우리 같이 찬밥 말아서 막 먹자. 이 이야기가 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참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서 저도 자취를 했고 저도 가난했고, 그래서 형님 집에 가서 그 라면 하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라면 하나의 의미를 뻔히 알면서도 그 라면 하나에 국물을 많이 해가지고 밥 찬밥 말아서 죽같이 끓여가지고 먹었던 적이 많아요. 그것도 싹싹 비워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오셨길래 가족들과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형님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굶고 배고플 때 이 형님이 늘 밥 먹었냐 하면서 챙겨줬던 분인데 내가 이 형님을 잊을 수 없다. 제가 다른 손님들이 오면 제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하는데 이 형님한테는 좀 유독 좀 제 마음이 좀 가서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우리 집밥 한번 해드리자, 집밥. 예.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선뜻 기분 좋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솜씨는 없지만, 예, 음식 솜씨는 별로 없어요. 예. 물어보지 마세요. 제 아내한테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솜씨는 없는데 정말 그 집밥을 따뜻하게 밥을 해서 또 이것저것 반찬도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쫙 차려서 드렸어요. 형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집밥을 먹냐, 이렇게까지 했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형님 집에 가서 늘 밥 먹고 늘 했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요, 어려운 삼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진짜 어렵고 힘들게 가난한 교회에서 성도 몇 사람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그 형님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전히 그 형님은 어렵고 가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삼각교회에서 또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나마 있던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힘겹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 그 형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누리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러웠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박국의 시대는 도저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때였습니다. 정말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온통 다 없습니다. 나라는 죄로 인해 악취가 나고 있었고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도움을 줄 줄 알아서 의지했던 애굽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이런 암담한 상황에 비록 얻은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하박국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결핍과 부족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당연히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조차도 쉽게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식입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 누려야지, 그렇게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얻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리 퍽퍽한지, 하는 일마다 왜 잘 안 되는지, 왜 얻어지는 소득은 없고 날마다 빈 바닥만 긁고 있는지 답답하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때에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마음에 두었길래 이런 상황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고민을 하면서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고통을 들으시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 이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요, 다소 건방지고 당돌해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당돌하면서도 버릇없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묻죠, 하나님께.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린 당황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들었으므로, 누가요? 하박국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은 귀를 막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며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소리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으므로 얘기하여, 들었으므로. 물론 하나님의 그 응답된 그 소리로 인하여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때로는 당돌하면서도 건방지면서도 마치 따지듯이 물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고통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록 응답을 주셨을 때 비록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는 듯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의 중심에 꿈틀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참 좋은 곡이죠. 예, 너무 좋은 곡인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부릅니다. 부르는데 요즘은 그 김성대 은퇴 목사님이 환하게 잘해요. 워낙에 잘해서 괜히 했다는 또 꼬투리 잡힐까 봐 제가 안 합니다. 안 하고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가사만 좀 불러드리겠는데 이런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안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포옹하다 안아주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박국이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없는 것이 많았을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양조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9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도 중요한 문제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정도로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고백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박국 2장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얘기합니다. 비록 가진 소유가 없을지라도, 가진 힘이 없어 죽을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실 이 믿음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만 가졌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얼마든지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만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럼 믿음만 있다면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왜 불안하고 염려하죠? 왜 불안하고 염려하죠? 하나님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남아있을 뿐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이 뭐지요? 19절 전반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없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본래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힘도 없었던 사람이고 실력도 없었던 사람이고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없는 중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 암담할수록, 가진 것이 없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이는 것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구원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먹을 것조차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온통 없습니다. 먹을 것조차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입니다. 미래가 더 염려가 됩니다. 끼니가 없습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세웁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제 기력도 다 소진되었을 때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좋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못 물려주었어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많이 배운 부모님이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어도, 못 배우고 가난했고 보기에 처량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대단하고 멋있고 뭐 화려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못 배우고 못 가졌어도 힘없고 약해도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오늘 무조건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래도 그 없는 살림에, 그 근근한 살림에, 그 가난한 살림에 그래도 자식 새끼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해주중지 키워가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해요. 못 배운 부모라도 감사해요. 가난했던 부모라도 감사해요. 나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해서도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지요. 감사가 돼요. 현재 삶이 어려워도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해요.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요.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내 삶의 처지는 비록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신에게 놓인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쌓이겠어요? 그런데요, 자신에게 놓인 형편과 사정을 본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이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손에 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죽음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요. 무려 이 한 절에, 이 짧은 한 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이 잃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가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상이 사라진 후에야 평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소중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린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늘 후회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아유, 더 잘해야지,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해드려야지. 근데 늘 후회하죠. 제가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깨달은 교훈은 그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 다음이 없다는 거. 아이, 그래, 다음에 하지. 아이, 다음에 가서 식사 대접하지. 아이, 뭐, 다음에 가서, 시간 날 때, 그때 가서 찾아가지.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다음이 없어요. 우리 배성문 집사님도 살아계실 때 참 저한테 국수 많이 사주셨어요. 시시때때로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우리 국수 한 그릇 하러 갑시다. 참 국수 많이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찬양사역자 신은영 전사님이 불렀던 히트곡이 살아줘서 고마워요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부르면 당황합니다. 여러분, 부르면 안 됩니다. 저도 꼭 참고 있습니다. 부르지 않으려고. 홀로 걷는 길이 아니죠.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그분도 널 안고 우시죠. 죽고 싶도록 힘들 때 그 이름 불러보아요.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거예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제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에서 얻지 못했고 손에 쥔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정하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밖을 나가도 여전히 없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로 인해 또 아플 것이고, 그로 인해 또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로 인해 또 결핍을 느끼겠죠. 하지만 오늘부터 더욱 당당히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시다. 뜨거운 풀무의 도가니를 견뎌내야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빈 껍데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족 때문에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어 힘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살아있는 교제를 행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또한 사랑하는 고 배성문 안수립사님의 모든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